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날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하십니다. 서로서로. 예, 어떤 랍비가 3층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3층에 미친 사람이 쫓아 올라왔습니다. 칼을 들고 쫓아 올라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3층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 아마 구해줄 거야. 하나님 사랑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가 밑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참 이걸 잘 벗어나게 막 하다가 번쩍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하나 주십니다. 잠깐 이 칼을 든 사람에게 내가 말이지 3층에서 1층으로 때리나 뛰어내려서 산다는 거는 그게 무슨 기적이냐? 너에게 잠깐 기다려봐. 내가 1층으로 쫓아내려갔다가 1층에서 일로 휙 뛰어올라올 테니까 너 유리창 보고 잠깐 기다려봐. 됐지? 응. 빨리 와. 나 바쁘거든. 그래서 랍비가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왔겠어요? 경찰 아저씨가 올라왔을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급하게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급한 것 속에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함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통한 지혜입니까? 성경을 통한 지혜입니다. 지금 가서 신문이나 인터넷 보시면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0월 달에서 그 다음에 6월 달까지는 눈이 늘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지금 사진들이 막 올라왔죠. 원래는 일본에 눈이 2m가 왔다, 1m가 왔다 막 그러고 후지산 꼭대기는 마이너스 20도라 그러는데 눈이 하나도 없는 사진이 지금 올라와서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밤잠을 설친다고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그 후지산 머리가 뭐 또 눈이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는 하나도 없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상한 지금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다음 전 세계에 참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는 정말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 2012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도올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전에 한번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 사람이 참되게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게 2012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2015년에 교황청에서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교황이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지 말아라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시켜준다고. 그게 2015년도 공식 문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황이 추기경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꼼빡꼼빡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세요? 하나님 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세요? 트럼프가 요 며칠 전에 그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을 막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막 기사들이 막 떴죠. 트럼프 마지막에 한 달도 안 남은 사람이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기사들이 떴죠. 성도들한테 한나라의 대통령이 입만 뻥긋해도요 죄수들이 쭉쭉 풀려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사람 몸을 입고 안 해도 안 와도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죄사함을 받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을까?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죄가 우리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우리 죄가 너무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동정녀 몸에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가 뭡니까? 그러면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동정녀라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처녀예요.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녀는 잉태할 수도 없고 처녀는 잉태해서도 안 되고 처녀는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세상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는 믿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모든 세상의 문헌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봐도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 두 살 되기 전, 한 살 뭐 이렇게지만 오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참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 북쪽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어느 지역에 계셨어요? 나사렛. 나사렛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메시아 예언은 어딘지, 어느 지방이에요?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그 아기를 뵙는 그 마리아가 내가 메시아를 뵈었으니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뭐 긴지 아닌지 지금 막 그런 가운데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임신은 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저 위에 있는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2장 1절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로마를 통한 전 세계, 자기들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팍스 로마나라 그럽니다.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유지하고 관리들에게 세금을 주고 셀러리를 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뭡니까? 그러면 가서 뺏어오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뺏어오는 거는 한정이 있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세금을 각 나라마다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정확한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도 잘 모르고 중간에 세리들이 다 착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황제들이나 총독들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얼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른 머릿속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2장 1절. 이때는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다. 이 호적이 인구 센서스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랬다. 이거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한 그런 지금 인구 조사였고, 그때에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까?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요셉은 다윗의 족속인 고로,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적지로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호적을 할 때,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반드시 자기 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자기 족속이나 가문이 속해 있는 데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족속이 어딘가 하면은 다윗집 가문입니다. 다윗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면 거리가 꽤 멉니다. 뭐 직선 거리로는 얼마다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가면은 얼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만삭의 와이프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호적하라 그랬으니까 호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돌아감이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쓰는 시제로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이 딱 떨어지니까 오늘 가는 사람, 내일 가는 사람, 모레 가는 사람, 한 달 뒤에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 지역이 막 자기 고향 찾아간다고 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에 다윗의 동네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다윗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에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성경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이 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디로 갑니까? 만삭의 와이프를 데리고 아버지가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갔더니 그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왔는데 다윗이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후손들이라 고관대장도 있을 거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이름이 유명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와글와글와글 그러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목수잖아요. 어디 내놓고 방을 얻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진행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낳을 때가 돼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5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뭐하러 갔다고요?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잉태되어 있었고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7절 아기를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요? 구유에. 이 구유에라는 뜻은 구유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자분들이 첫 아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첫 아들 어떻게 보호하고 왜 보호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손이 더러운 사람이 온다든지 아기 앞에서 누가 캑캑 기침을 하면 옛날에는 아가씨 때나 아니면 좀 부끄러울 때는 얘기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첫 아기를 낳았다.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하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도 기침하면 아 저기 좀 가서 하세요. 그리고 막 용감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마리아가 자기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어디에다 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아기를 데리고 있을 때가 없어서 성경을 보면은 구유 안에 놓아서 이렇게 놓아뒀습니다.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 마음이. 이 구유가 말구유인지 뭐 양인지 어느 구유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하고 구유에 누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지경에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났는지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일주일 뒤인지 한 달 뒤인지 모르지만 조금 있을 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목자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8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얼른 머리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언제예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낮에 지켰습니까? 밤에 지켰습니까? 그럴 때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 이 사람 지금 밤에 지금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찾아와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빨리 가서 찾아보자. 그리고는 가서 막 경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부 밤이에요. 밤. 그래서 이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무엇이요? 주의 영광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대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뭔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영광이 쫙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또 보십니다. 10절 막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모말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연필이나 마크가 있으면 요거는 꼭 표를 해놓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은요 지금 밤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이 양떼를 돌보려 그러면요 달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배도 너무 고프고 짠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예요.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뜨끈뜨끈한 신라면, 컵라면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어봐. 이거 앞으로 2000년 뒤에 나타날 건데 맛있지? 얼마나 그 대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울 때 5리터 파카를 하나 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울 때 자기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뭐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데 그 소식은 11절입니다. 11절. 1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고요. 연필 마크로 11절은 다시 또 표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봉독하십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요? 구주. 그분은 그리스도, 주. 이렇게 세 단어는 표시가 눈에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게 이렇게 좀 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신약의 히브리 헬라말로 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주입니다. 주. 이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전부 뭐라고 표현됩니까? 여호와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주님 그리고 주께서 그럴 때는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윗의 동네에 지금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구주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태어나서 그분이 그런 분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아기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를 너희가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지금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집들이 뭐 며칠 전에 낳았거나 뭐 두 달 전에 낳았거나 이런 아기들이 낳은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구주로 이 땅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은 가서 너희가 찾아보면은 그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표가 뭔가 하면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뭔지 알죠? 다른 집은 그런 집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아이는 구유 안에 넣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유 안에 있는 아기가 있으면 그분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 강보는 이 당시의 의학용어입니다. 이 당시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줄이 하나 달렸고 아기를 싸는 그런 보자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집이나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강보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어느 집도 아이를 어디에는 구유에는 넣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으면 그가 바로 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다라는 것. 다시 12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표적이라. 여자들의 본능이 아기를 처음 낳은 여자들의 본능이 절대로 구유에는 안 둔다는 겁니다. 불을 켜고 찾았으라도 어디 아기가 잘 있을 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어디 누워놓거나 낳고 나서 놓을 곳이 없어서 구유 안에다가 지금 놔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를 너희는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느 집도 아기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한 아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있으면 구유 안에 있는 아기가 있으면 그가 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가지요. 이제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런 천사가 나타난 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캄캄할 때예요. 하나님의 묵시도 없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도 없고 아주 마음 시원한 하나님의 어떤 뭐가 아무것도 없는 400년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나타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성도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르쳐 준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적어도 왕이라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막 조소를 꾸며가지고 쫙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안 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생각하기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쓰는 서기관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매일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키면서 사는 바리새인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도 가르쳐주셨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당시에 목자들이 지금 11절 말씀을 이해했을까?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이 11절 말씀을 이해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 목자들은 하루 종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양을 끌고 다니니까. 양이 말을 안 듣으면 한마디 욕도 안바탕 해주고 막대기 가지고 막 지팡이 가지고 한 대 후려치기도 하고 그래야 이 나쁜 길로 안 가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어디에 지금 풀이 잘났다 그러더라. 어디 가서 오늘 저녁 있으면 우리도 편하고 양도 편하고 어디 가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로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양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이런 대화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내용을 줍니까? 천사가 주는 내용이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11절로 가보시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 곧 누구요?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그리고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뜻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가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양은 자기들이 우리에 데려와서 이제 자기들 한 몇 개월 동안 양을 보호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24시간 7일 365일 자기들이 양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죠?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가서 안식일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들도 못 지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는 가장 영적으로는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최고의 귀한 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15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굉장히 바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보자. 빨리 가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바쁘죠. 그러니까 막 양들을 놔두고 막 움직입니다. 10절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16절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가봤더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요게 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 하면은 10절 빨리 가서 그 마리아와 그러니까 그 엄마죠. 그 요셉과 그 아빠죠. 그리고 그 구유에 있는 아기 요렇게 돼 다 전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갔더니 거기 그 엄마 그 아빠 그 아기 요게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가보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다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들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목자들이요 이렇게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신비하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어놓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10절과 11절로 올라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게 뭘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대답을 툭 뱉어냅니다. 예수 이야기. 근데요, 그냥 뱉어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주 몸에 영향도 없고 아주 부작용도 없는 뭐예요?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래도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모릅니까? 알죠?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뭐예요? 주신이라. 이거 이상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인 걸 아시나요? 유대인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 내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면서 합니다. 그 사람들, 제가 유대인들 만나서 간혹 얘기할 때 뭐 아이가 뭐 잘 됐다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축하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입에서 아이 뭐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첫마디예요. 아유 장사 잘 된다면요 하나님께 감사. 이게 첫마디예요. 한번 친구들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늘 입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데 유대인들 생활을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절기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언제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언제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부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림절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1차 포로귀환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마디라는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싹 다 죽을 때가 한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만을 무찌르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들 날짜로는 12월 14일, 15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 그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이 제일 기쁠까요? 이들에게는 그날이 제일 기쁠까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종살이한 연도는 뭐 430년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430년이지만 오랫동안 종살이하다가 이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된 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매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 가장 기쁠까요? 이 사람들이 즐기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거둔 것들을 참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1년 동안은 혹시 가뭄이 와도 혹시 뭐 이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먹고 살 거는 괜찮다. 세상에 그거까지 마음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다 집어넣어놓고 그때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농사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첫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네 그런 초실절일 것 같습니까? 성도들도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도 가져봤고 이 사람들은 잘 살아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평안해 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저 밑에서부터 기쁨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다 쥐어봐서. 이 사람들은 알아요. 양을 잡아봐서. 가장 기쁨이 밀려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옷을 벗고 그리고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가 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황소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고 그리고는 아사셀 염소를 잡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염소는 아사셀 그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온 백성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죄 저런 죄 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이에요. 공안 대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문헌을 보면. 왜요? 자기 죄가 지금 그 아사셀 양 머리에 지금 다 전가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끝나면 어떡하죠? 그 기도 내용 중에는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여기에다가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그리고는 이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만듭니다. 아주 피투성이 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가장 기쁜 날은요. 창고에 가득 집어넣은 날이나 해방의 날이나 승리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죄사함의 날입니다. 죄사함의 날.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좋은 소식은 이 헬라어를 보면은 유앙겔리온에서 파생된 겁니다. 복음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주로. 구주가 뭐예요? 구원시키시는 자잖아요. 무엇에서부터 구원이에요? 가난? 아니면 뭐 사회 정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구주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고 주.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주라고 나오는 이 주가요,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이러고 그러면 그냥 하고는 또 그냥 막 나가 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주는 나의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나의 모든 것도 그분 손에 달렸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주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분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주여입니다. 주여.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오늘 뭐 마리아의 몸에서 아니면 뭐 구유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 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 있죠. 생략되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그래서 아기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목자들에게는 구유에 있는 그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또 다른 영적인 눈에서 그걸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무엇을요? 영광을 보니, 영광은 아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쉐키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표적을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은 뭐예요? 구유에 났다는 겁니다. 아무 엄마도 구유에 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일 곳이 없어서 찾다가 어디에다가요? 구유에다 넣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거는 너무너무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운 분이 구주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떠들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가서 보고, 빨리 가서 보고 경배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한마디만 해도 참 죄인들이 사면을 받아가지고 주르르 이렇게 깜빵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신 분인데 너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수를 구유에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까지 이렇게 달리게 하셨을까? 성도님들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나서는 저도 어릴 때는 성극을 많이 했습니다. 목자들도 하고 또 조금 더 컸더니 요셉 하라 그래가지고 요셉도 하고 또 못될 때는 동방박사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도 하고 주로 목자들은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어릴 때 그 양떼들 이렇게 있는 데서 친구 목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끄덕끄덕 졸게 만들더라고요. 너희 졸아야 돼.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면 놀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놀라고, 그리고 천사가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돼. 네네. 근데 제가 철이 좀 들고 나서는 그게 너무 가슴 저면. 그래서 제가 찬송가 그 어린 주에서 눌 자리 없어.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늘 가슴이 저면서 제가 모를 때는 그냥 연극하듯이 이렇게 막 했지만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는 참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오신 그분이 그냥 있다가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언젠가 나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 다 터트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거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성도 여러분들, 철이 들고 나서요 정말로 구유에 누웠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The story is old.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나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ever new, 늘 새로워야 합니다. 늘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다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들대로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감사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망망대해를 어떤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가 좌초가 됐습니다. 배가 뭐 좌초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뭐 양식은 좀 참아내면 그래도 기간이 걸리지만 물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부 물물물물 거리고 있는데 어떤 배가 저 멀리서 보니까 한 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그 배를 이렇게 가까이 대서 물 좀 주세요. 물을 주면 돈은 얼마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배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밑에 그 포 마시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 마실 수만 있으면 포 마셨지. 그런데 젊은 사람 가운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바닷물이고 맹물이고 막 하여튼하고 물 한번 실컷 먹고 죽어보자. 그리고는 이게 바게스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은 이 선원이 막 외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더 목이 타고 빨리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퍼 올려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벌컥벌컥 마시다가 이 사람이 외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강물이다예요. 강물이다.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표류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아마존 그 넓은 입구에 들어와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도 이게 강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니까 떠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애가 떠보니까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물인 거 있잖아요. 이 젊은 애가 이게 강물이다, 강물. 성도 여러분들, 혼자 먹고 여기 있는 돈 내가 다 차지해야지 다른 사람 다 죽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혼자 꼴짝꼴짝 먹고 다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강물이니까 마셔도 된다고 다니면서 손을 붙들고 물을 떠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오래 믿어서, 오래 믿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를 인도하면 그 옆에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가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안 믿는 사람 또 찾아볼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게 뭔가 이거잖아요. 목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예요? 주시니라. 우리 이 주님 죽을 때까지 잘 붙드시고 신앙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너무 익숙합니다. 매년 매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읽고 듣고 그렇게 절기로 지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매년 새로운 성탄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매년 매년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모일지도 모르지만 모여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함께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잘 아름답게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참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